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북한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3자 협의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 1차 회의가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또 화기와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 장비 조정 등 앞으로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JSA 지뢰 제거 작업은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며 3차 지뢰 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의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 차원 회담을 위해 러시아와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실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아태 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전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과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시오기 피살 의혹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우디로 급파된 폼페오 장관은 오늘 수도 리야드에서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을 예방하고 아델 알주바이르 외무장관과도 회담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의 왕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와 만찬 회동한 뒤 터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트위터에 폼페오 장관과 살만 국왕이 지역과 양자 현안을 논의했으며 폼페오 장관이 살만 국왕에게 사우디 정부가 이번 사건을 적시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사우디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 씨가 자국 요원들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로 사망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안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코 총리는 또 호주는 이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면서도 중동 문제 해결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법을 고수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스코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국가 이익을 대가로 유대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오는 20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10%가 유대인 인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신장자치구 재교육센터에 대해 무료 직업훈련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쇠커라이티 자커헐 신장자치구 주석을 인용해 중국 당국은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중국어와 현대과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커헐 주석은 또 해당 시설은 무료 직업훈련소로서 주민들이 공장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족 재교육센터 운영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선거를 앞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의 잇따른 공격으로 경찰 등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북부 사망간 주 관계자는 오늘 무장반군 탈레반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공격해 교전이 벌어져 경찰 간부 등 1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레반이 경찰 15명을 생포하고 무기와 차량, 장비 등을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복잡하다면서도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지역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복잡하다면서도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자신이 3, 4개월 안에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매우 잘 되고 있다며 관계가 매우 좋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플로리다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알다시피 복잡하다면서도 자신은 지난 3, 4달 사이에 지난 7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국인 납북자 문제를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탐카렛 하원 외교위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인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 납치 행위를 공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결의안은 북한이 1970년대부터 일본인들을 납치한 것으로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은 미국의 헌법과 권리장전에 명시된 자유와 자유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권의식은 기본적 자유의 실현에 필수적이며 평등을 촉진하고 갈등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자유와 자유의 기본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에 관한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대화에 관한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 정부가 일본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 납북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숨진 납북자들의 유해를 송환하고 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적절한 배상을 하고 사과하며 이런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렛 의원은 이날 VOA에 결의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납치와 같은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사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을 강제 억류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안을 적극 제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3명의 하원 외교위원들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셔먼 의원과 제럴드 코놀리 의원, 디나 티투스 의원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간 협상이 지속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착수시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났고 많은 가족들이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또 2000년 이후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21차례나 이뤄진 반면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전쟁 이후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시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한국인들은 2000년 이후 21차례나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가족들도 한국인들과 같은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해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놀리 의원은 이날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며 너무 많은 이들이 이런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한 희생자가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남북한이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남북한은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끊어안으려 하고 있으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정부의 열망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양측이 합의한 빠듯한 일정은 비핵화 협상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결의는 물론 가능한 조속한 제재 해제를 바라는 북한의 열의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북 모두 점진적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워싱턴은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주도의 북한 핵미사일 제거 노력이 수십 년 적대관계를 넘어서려는 남북한의 노력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외부 시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팡파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이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이번 고위급 회담 취재단에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 내에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하길 원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들의 독자 제재는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에 합의하는 등 대북 경제 협력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남북 합의는 지난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또다시 일축한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군 전사자 유해 등을 송환했지만 비핵화에 나섰다고 할 만한 검증 가능한 조치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북한이 과거 미국과의 합의들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만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서울발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남북 군사 합의에 불만을 표시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을 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성조지는 미한 동맹은 전반적으로 강력하지만 양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중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양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협상이 16일부터 시작된다면서 양측 간 갈등으로 이익을 볼 대상은 오로지 북한과 중국뿐이라는 전문가의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두 지도자 모두를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 복잡한 균형자 역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최대 압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등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1위원회 군축 회의에선 여전히 북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회의 6일차인 15일에도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 복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군축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테오필리 유엔 주재 그리스 대사는 15일 그런 조치가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대한 의지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정에 대한 약속 이행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벨기에의 다인 칼 제네바 주재 차석 대사도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 핵실험 금지 조약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관련 조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진전은 비참할 정도로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확산 금지 조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메라 오바이드 알헤페티 대표도 북한의 NPT 복귀와 함께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루는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테냐 유엔 주재 페루 차석 대사는 10일 회의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안보리 결의는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들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 등에 맞춰 제재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나라들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등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에 취해진 조치들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스두 빈 모멘 유엔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는 방글라데시가 지난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했었다면서 올해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결과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르자 바브다즈, 쿠레트, 슬로베니아 대사도 북한의 고위급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불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반입된 유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취득한 정제유는 허용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6월과 7월 각각 1570톤과 576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로부터 받은 정제유는 기존 9,726톤에서 약 11,872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끝나고 30일 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시한보다 한두 달 늦게 정제유 양을 보고한 셈입니다. 만약 8월에도 북한으로 반입된 러시아 유류가 있다면 이 역시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유류를 반입했다고 보고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8월 재공분까지 보고를 마쳤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두 나라가 올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는 약 22,926톤입니다. 이는 결의 2397호가 1년 동안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제유 50만 배럴, 즉 6만에서 6만 5천 톤의 약 35에서 38% 수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남은 4, 5개월 동안 북한에 그어진 상한선은 초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공식 반입량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취득한 정제유 양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전달받는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이 올해 8개월 동안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at's 160% of the 2018 annual cap of 500,000. In reality, we think they've obtained four times the annual.
그러면서 이런 규모는 2018년에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첫 8개월 동안 허용된 양의 4배를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 역시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석유와 경유 약 80톤을 개성 지역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정제유 현황 집계에 한국이 반입한 정제유 양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보리 결의대로라면 개성에 반출된 유류는 최소한 지난 7월 30일과 8월 30일까지 보고가 완료됐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BOA에 안보리 결의는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한국 측 해명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미 전직 당국자도 정제유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이 같은 정제유 제공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면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문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관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주고받는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운송 활동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이런 불법 활동들을 탐지하고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역시 해상에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달 초계기를 파견한 데 이어 12일에는 유도탄 장착 호위함을 동중국해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내년부터 유엔에 납부해야 하는 재정 분담금이 3년 만에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27번째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내년부터 납부해야 하는 유엔 분담금이 소폭 늘어납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총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정규예산의 국가별 분담률에서 북한은 0.006%, 즉 10만 분의 6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지난 3년간 분담률 0.005%보다 약간 증가한 겁니다. 유엔 분담금이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할당되는 금액으로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매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됩니다. 북한의 분담률 0.006%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127번째로 볼리비아와 캄보디아, 콩고, 남수단과 같은 수준입니다. 1998년까지 0.03%에서 0.05% 비율을 유지했던 북한의 분담금은 1999년부터 급격히 내려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엔 0.009%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는 0.005%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3년간 미국의 분담률은 22%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중국은 4%포인트가량 상승한 12.005%의 분담률로 2위로 올라선 반면에 일본의 분담률은 9.680%에서 8.564%로 낮아지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의 분담률은 2.2267%로 0.2%포인트가량 높아지며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등 국제기구의 관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독일 스포츠 역사의 대표적인 석학인 쾰른대 체육대학교의 만프레드 라머 교수가 VOA에 말했습니다. 라머 교수는 과거 동서독 단일팀 구성이 연대의식과 통일열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주최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서울을 방문한 라머 교수를 김영권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스포츠 교류는 진전이 없습니다. 최근 열린 스포츠인들의 토론회에서는 스포츠가 과거처럼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 think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not only political issues are being discussed at the moment.
남북 교류에서 정치적 사안뿐 아니라 스포츠와 교육, 예술, 과학 분야 등 시민사회 교류를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야의 교류가 정치적 과정에 기여하는 게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이런 시민사회 교류가 더 활발히 진행되도록 기회를 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동서독의 정치와 스포츠 교류 관계는 어땠습니까?
It is a reality that in the past we had a lot of conflicts. In this respect, we had.
과거에도 정치와 스포츠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스포츠를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죠.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OC는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단일팀 결성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에 열린 1960년 로마, 또 1964년 도쿄올림픽에 모두 독일 단일팀이 참가했습니다. 물론 선수 선발과 절차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팀 구성이 동서독 연대를 고취하고 통일연망을 강화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선수 선발 등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정치가 스포츠 교류와 증진에 개입하지 못하는데 IOC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말씀이군요.
Must they have already under Thomas Bach they are more strict.
IOC는 그런 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IOC는 이미 토마스 바흐 위원장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금지 약물 파동과 관련해 많은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IOC와 국제스포츠연맹이 스포츠 원칙에 어긋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스포츠 교류 합의를 깨거나 뒤집는 행위에 대해서도 IOC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동독과 소련을 비롯해 많은 전체주의 정권이 스포츠를 국가 민족주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전례들이 많았습니다. 북한 정권 역시 예외는 아니란 지적인데요. 과거 남북 간의 스포츠 합의를 정치적 이유로 북한이 자주 위반했었는데 IOC의 개입 말고 또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It is very simple. If you want to avoid that, you have to destroy the dictatorships.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면 독재 정권을 파괴하면 됩니다. 독재 정권이 없으면 그 정권이 스스로를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는 아직 몽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아직 민주화되지 않고 개방하지 않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의 운동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도록 계속 초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독재국가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가난한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정권 유지 목적으로 스포츠 행사 개최에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스포츠계는 과거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곧 남북체육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평창올림픽이나 러시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주민들에게 전혀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I think in the long run, North Korea cannot avoid that
장기적으로 북한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발전시켜야 하고 이로 인한 정보로 모든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 통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독과 동독 주민들은 모두 양측의 라디오를 듣고 TV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많은 탈북민 인권단체들은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외부 정보 유입에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I told you that there were great differences between Germany and Korea because we were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독과 동독 국민은 모두 높은 차원의 정보와 교육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모두 정보의 우리 안에 갇혀 지내왔습니다. 동서독 주민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객관적인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계속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의 평화공세 역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The charming offensive in Europe or so as I see it has no effect. Nobody believes in it. Everybody knows.
유럽에서도 그런 평화 공세가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경제 위기가 앞으로 계속 북한의 중대한 요소가 될 겁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동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독이 문을 연 이유는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파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독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스포츠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오랜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 스포츠 역사의 석학인 만프레드 라머 쾰른 체육대학교 교수로부터 최근 남북 스포츠 교류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 김영권 특파원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사우디 언론인 피살 의혹과 관련해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가 미국에 이어서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1억 달러 이상 모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볼까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을 했군요.
예,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의혹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16일 리야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네. 전날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디 사우디 국왕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서 폼페오 장관을 사우디로 급파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사우디 지도자들과 만났죠?
예, 폼페오 장관이 이날 아침 리야드 공항에 도착한 즉시 리야드 궁을 방문해서 살만 국왕하고 15분 정도 잠깐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도 배석했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은 현재 모하마드 알사우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있는데요. 예.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빈살만 왕세자는 사실상 사우디의 통치자로 이번 카쇼기 씨 사건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폼페오 장관과 빈살만 왕세자의 대화 내용은 뭐 아직 전해진 게 없고요.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폼페오 장관이 살만 국왕에게 카쇼기 씨 피살 의혹 사건의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 협조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의 사우디 방문에 맞춰서 이 CNN 또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들이요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현재 사우디 정부는 이 카쇼기 씨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정보 요원이 잘못 따라서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사건 정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사우디 정부는 이 카쇼기 씨가 뭐 멀쩡하게 살아서 영사관을 나갔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랬죠?
이를 뒤집는 겁니다.
지금 카쇼기 씨 가족들은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카쇼기 씨의 가족들은 이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위원회가 카쇼기 씨 실종 사건을 다뤄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카쇼기 씨는 대표적인 반 사우디 언론으로 이 사우디 왕정을 비판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지난해부터 미국에 체류해 왔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 기고가로 활동하다가 지난 2일 터키 출신 약혼녀와 결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 실종됐습니다.
네. 자, 카쇼기 씨 실종 사건으로 지금 사우디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 간의 그 외교 관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카쇼기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라고 사우디의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국제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16일 리야드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에서도 사우디에 대한 압박 수위 높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 안에서요.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카쇼기 씨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만일 카쇼기 씨가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살해되는 걸로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이유로 무기 판매 중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요. 사우디를 국빈 방문해서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네.
미국이 만일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면 사우디는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거라면서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살만 국왕이 통화를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국왕과 카쇼기 씨 문제를 논의했지만 살만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살만 국왕의 이야기가 어쩌면 범인이 불안당 살인자들일 수도 있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 후에 폼페오 장관을 사우디로 급파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겁니다.
네, 터키 정부 쪽에서는 사우디 왕실이 보낸 암살단이 카쇼기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난 14일에 살만 사우디 국왕이 직접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예.
이후 양국이 공동 조사단을 꾸리기로 합의했고요. 사우디는 이 사우디 영사관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터키 수사관들이 15일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해서 한 9시간가량 독극물 등 수색 등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16일 합리적인 견해를 끌어낼 결론에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호주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주재 호주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는데요.
예.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도 이스라엘 대사관을 옮긴 상태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전을 지시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정은 이 팔레스타인 같은 아랍권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잠시 짚어보고 네. 가죠.
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의 핵심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유엔이 지난 1947년에 예루살렘을 어느 특정 국가나 세력에 속하지 않는 곳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인 텔 아비브에 자국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를 자국의 통일된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팔레스타인은 언젠가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결정한 뒤에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나라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테말라하고 또 파라과이가 미국의 대사관 이전 며칠 뒤에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달에 파라과이는 다시 텔 아비브로 대사관을 옮겼고요. 이에 이스라엘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네. 자, 호주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을 하면은 미국을 뒤따르는 또 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나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나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뭐 어떠한 결정이든 내리기 전에 호주 내각과 다른 나라들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와 관련해서요. 호주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모리슨 총리는 호주 정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으로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이 제2국가 해법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2국가 해법이 그동안 잘 되지 않았고 별 진척이 없었다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리슨 총리는요, 이 호주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수도는 동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서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뭐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팔레스타인 쪽이 호주 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겠죠?
예, 이자트 사라 압둘하디 주 호주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가요.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2·8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장려하는 행동이라면서 네네. 비판했는데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별다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주 안에서도 이 모리슨 총리를 비판하는 소리도 들린다고요?
예, 호주 야당인 이 노동당이요. 모리슨 총리가 호주의 외교 정책을 가지고 위험하고 기만적인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호주에서는 20일 지역구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지역구 내 거대한 유대인 사회의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자, 2020년 대통령 선거 아직 2년 이상이 남아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액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얼마나 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이 이미 뭐 1억 달러를 돌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예.
연방선거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데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기간에 최소 1억 6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모금 창구가 어딘가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위원회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연계된 두 개 공동 모금위원회를 통해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9월 말 현재 이들 세 개 위원회가 약 4,7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찌감치 재선하겠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2020년 재선 캠프 본부장으로 브래드 파스케일 씨를 임명했는데요. 이 파스케일 씨는 2016년 대선 당시 이 트럼프 캠프에서 디지털 전략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취임식 당일에 재선 도전에 필요한 서류도 접수했고요.
네.
이후 선거 유세 방식의 집회를 뭐 계속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 자금을 1억 달러 이상을 모았다고 했는데 이게 임기 2년 차에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는 게 흔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예, 초당파 연구기관인 이 캠페인 재정연구소에 따르면은요, 197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재선 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 어디서 들어오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소액 기부자들이 보낸 기부금이 대부분입니다.
아.
온라인 결제 업체인 페이펄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피터 틸 씨가 지난 7월에 25만 달러를 기부하는 뭐 큰 손의 도움도 있었지만은요.
네.
지난 분기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9일까지 3개월 동안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56%가요. 2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였습니다.
네. 임기 2년 차에 상당한 선거 자금을 모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전망이겠죠? 재선 전망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 부정적인 의견이 근소한 차이지만 더 많습니다.
네.
최근 CNN 방송에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47%로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전망한 응답자 46%보다 약간 더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난 3월 조사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것으로 본 사람이 54%로 절반이 넘게 나왔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3월 조사 때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할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CNN 조사 결과 응답자의 33%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꼽았는데요. 또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13%로 2위에 올랐고요. 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 등도 잠재적인 민주당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지만 중강 강계 지역에는 구름 많고 양덕 지역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 17도, 남포 아침에는 5도, 낮에 1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6도, 중강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2도, 강계 아침 0도, 낮 기온 1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8도. 개성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8도. 사리원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함흥, 신포, 원산, 장전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고 장진과 풍산 지역에는 오후에 눈도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1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5도, 장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4도,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4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끼겠고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북한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3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 유엔 3자 협의체 1차 회의가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지뢰 제거 작업은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며 3자는 지뢰 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의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 차원 회담을 위해 러시아와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맹과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실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아태 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전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과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의혹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우디로 급파된 폼페오 장관은 오늘 수도 리야드에서 살만 국왕을 예방하고 압델 알주바이르 외무장관과도 회담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와 만찬 회동 뒤 터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트위터에 폼페오 장관과 살만 국왕이 지역과 양자 현안을 논의했으며 폼페오 장관이 살만 국왕에게 사우디 정부가 이번 사건을 적시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과 사우디 측의 회동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터키 수사당국은 어제 자말 카쇼기 씨가 실종된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대한 현장 수색을 마쳤으며 오늘은 영사관 관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에 이어 중국도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에 중국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티칸 현지 신문은 오늘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시노드 참석을 위해 최근 바티칸을 방문한 중국 주교 두 명의 교황을 만나 중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궈진차이 중국 주교는 이와 관련해 교황의 중국 방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과 중국은 지난달 그동안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주교 임명과 관련한 예비 합의안에 서명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지난 14일 특사 자격으로 바티칸을 방문한 천젠런 부총통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타이완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 측에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년 일정에 일본과 중국, 북한 등을 방문하는 동북아 순방 계획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호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안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총리는 또 호주는 이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면서도 중동 문제 해결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법을 고수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스콧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국가 이익을 대가로 유대계의 표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신장 자치구 재교육센터에 대해 무료 직업훈련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오늘 쉐커라이티 자커헐 신장 자치구 주석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중국어와 현대과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